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말할 때에 우리는 그의 신앙은 결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배우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자신의 인생의 단 한 가지 단계를 지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깨달아 알아가고 거기에서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고 게으르고 나태할 수가 없고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안 되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과 부족함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인 실제가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의 삶 가운데서 동방의 왕들과 전쟁하고 빼앗겼던 자신의 조카 롯과 소돔의 재산을 그가 찾아오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임하였던 세 가지의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거기에서 그가 아직도 한 명의 자손도 얻지 못하였고 한 뼘의 땅도 얻지 못하였고 그리고 나그네로 그 땅에 살면서 자신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삶의 불안이 그의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와 대화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새롭게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안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심으로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 받은 계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달아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분명하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그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의 몸에서 날 자식을 약속해 주셨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저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6절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고 하나님은 또 그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 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라고 그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은 이 질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의문의 질문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왜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고 자기의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라는 것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너무 단정적으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게 다 그렇게 되고 더 이상 의문이나 질문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믿고 그냥 그렇게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붙들어 줄 무언가가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전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믿게 해주셨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의 피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쭉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우리의 입에서 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구원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방황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곤란과 연약함이 찾아올 때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놀랍고 그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 그의 몸에서 날 자손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삶의 현실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손, 자기의 자손들을 붙들어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줄 그와 같은 표징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상황을 고려할 때에 그것을 실제로 끝까지 믿고 있기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붙들어줄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의 아모리 족속은 아직도 강성하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 업으로 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의 실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은 그의 믿음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확실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가 실제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실제적이지 않고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저 이름뿐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질문과 이런 요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실제적이지 못하고 실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상황들을 나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그렇게 되겠지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이나 믿음의 모습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에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표징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청은 자신의 믿음의 견고한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믿음의 길을 인도하실지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느끼는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단지 신앙의 어떤 모습, 명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교회, 일주일 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지는 것이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위하면서 살아가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항상 깊이 살핍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신의 온전하지 못함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나서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 되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미적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의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이 하나님에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러고 또 사방 그 땅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기도원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하는 표징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와 같은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그에게 그 모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는 그것이 정말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준 이 태도를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제사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좀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들이 어떤 형식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는 분명히 모르지만 곡식의 제사도 드렸고 짐승의 제사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아마도 번제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번제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도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드렸을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들이 단을 쌓은 것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분명 제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은 전부 태우는 것이 번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 그와 같은 일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을 쪼개어 놓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기다리라는 말을 한 이유는 이 제사의 전 과정을 보면 이 제사가 바로 그 즉시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아가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아가서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아브라함이 언제 이 짐승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 밤에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을 밤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짐승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솔개는 밤에 사냥을 하지 않고 낮에만 사냥을 하는 짐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벌려놓았을 때에 분명히 짐승이 다가옵니다. 그때 이 다가오는 짐승은 낮에 사냥하는 솔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솔개가 그 제물 위에 앉지 않도록 하루 종일 그 솔개를 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밤이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되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번제는, 이 제사는 한 번만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틀에 걸쳐서 그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아담과 아브라함과 만나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일반적인 의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이 제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편이 이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제사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을 정결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용서, 죄 용서의 은혜를 입은 의로움을 입은 후에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기 위하여 이 제사를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제사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이 제사를 명령하셨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을 아브라함 자신이 불태워서 번제로 드려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하여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준비하였는데 준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13절말씀부터보시면하나님께서아브라함에게약속의말씀을다시금그에게말씀해주시는데이전에해주신말씀보다훨씬더구체적이고자세하게아브라함과그의자손들에대하여서하나님께서계시의말씀을주시고있습니다13절말씀을보시면여호와께서아브라함에게이르시되너는반드시알라내자손이이방에서객이되어그들을섬기겠고그들은400년동안내자손을괴롭히리니그들이섬기는나라를내가징벌하며그후에내자손이큰재물을이끌고나오리라너는장수하다가평안히조상에게로돌아가장사될것이오내자손은4대만에이땅으로돌아오리니이는아모리족속의죄악이아직가득차지아니함이니라이렇게하나님께서말씀해주셨습니다여러분하나님께서아브라함에게자손을약속해주셨을뿐만아니라그자손들이어떻게약속한그땅에들어와서그땅을차지하고누리게될것인지에대해서하나님이아주자세하게그에게계시해주신것입니다그리고하나님께서17절말씀을보시면은어두울때에연기나는화로가보이며타는횃불이쪼갠고기사이로지났다했습니다여러분이것이무엇입니까아브라함이어떤이상한것을본것이아닙니다그것은바로하나님자신이연기나는화로와불타는횃불의형상으로임재하셔서하나님자신이직접아브라함이준비한그제물을태우시고아브라함이드린그제물을흠양하셨다는것입니다그리고하나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18절에보면은그날에여호와께서아브라함과더불어언약을세워이르시되내가이땅을애굽강에서부터큰그큰강유브라데까지내자손에게주리니라고말씀하시면서이가나안의모든족속의땅을아브라함과그의자손에게주겠다라고하나님이언약하셨습니다여러분우리는하나님께서아브라함과맺은이언약을생각해야되겠습니다하나님께서아브라함과언약을맺으시기위해서행하신것이얼마나놀라운일인지모릅니다여러분아브라함은이언약을통하여서무엇을생각했겠습니까여러분아브라함은이제사를통하여서먼저는속죄에대하여서더분명하게알게되었습니다아직모세의율법의규례가제사의규례가주어지기전이지만그러나아브라함은이번제를준비하면서이희생의제사의의미가무엇인지를더분명하게알게되었습니다그이후에그는자기의아들이삭을번제로드리면서그리스도의대속의사건을더밝히알게되었지만그러나아브라함도이제사를준비하면서속죄의의미를생각하고믿음으로이제사에참여했다는것을여러분우리는생각해야됩니다제물이피를흘리며죽어야한다는것에서그는거룩하신하나님께우리가연락되기위해서는죄에대한심판과희생이있어야됨을생각하였던것입니다그는자신이죽어야함에도불구하고하나님이대속자를통하여우리의죄를사해주신다는이대속의원리를이번제를드리면서생각하고또그가이와같은의미를깨닫게되었기때문에하나님께서친히임재하셔서그가준비한제물을하나님이태우셨던것입니다여러분또한그는이것이상징이라는것을알았습니다소와양이어떻게사람의생명을대신할수있겠습니까그러나짐승이피를흘리고죽어야한다는것에서그는장차올구원자를생각할수있었던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많은 것을 다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의 의미에 이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제사는 단순히 짐승을 죽이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 비록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아직 밝히 알지는 못했지만 이 짐승이 죽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실체가 나중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명하심으로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그를 가르치시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한 걸음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희미하게 바라본 그 제사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피의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그 희생 제물의 실체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음가운데 믿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당연한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를 분명하게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참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통하여 담대하게 섰듯이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를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제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제물을 태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이 장면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인이 그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자신이 불태움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제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암소와 그리고 양과 비둘기를 그가 죽여야 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이것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구원의 이 제사를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을 이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반으로 갈라놓은 제물 사이로 지나가심으로써 이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사는 그 제물을 그냥 그대로 태우는 것이지만 왜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반으로 갈라놓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여러분,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발견한 것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 언약의 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두 언약의 당사자가 제물을 잡아서 그것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서 간 다음에 물에서 자신의 몸을 씻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어기는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임재하셔서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흑암 가운데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임재하셔서 제물 사이로 지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자손을 두고 자신의 그 땅을 두고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구원의 길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의 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로 쪼개진 짐승의 사이를 홀로 걸어가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섭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번성과 고난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간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간 가나안 땅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간의 기간을 그냥 그들에게 고통받는 삶으로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창대하게 되어서 참으로 큰 무리를 이루어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기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그냥 평안한 삶만을 산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거기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갈망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이 구원은 결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경륜 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날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아브라함 자신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구원의 길들도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감정과 다르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올바른 길이고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